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은혜가 오늘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각각 머리머리 위에와 7천만 우리 동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당황만 한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서 낙심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된 그 사람들은 아주 몹시도 비참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환성을 올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를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를 소망으로 삼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서 절망 중에 울고만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 부활주일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죽었던 믿음, 죽었던 소망,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세 번이나 거듭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바라본 그들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을 그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흩어져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거나 옛날 자기들의 업인 고기잡이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조차도 심지어는 의심이 많다고 하는 도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은 그 믿음이 죽었고 그 소망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는 나도 차라리 죽으러 가야겠다. 그 말은 체념 섞인 완전히 포기 상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못자욱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그리고 그 옆구리 창자욱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도마는 남보다 의심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이 모양이 됩니까? 믿음이 죽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잘 보세요. 살려주는 영이 되시어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기를 우리 중에 계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말이에요.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발 믿음이 흔들려서 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이 부활절기에 죽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소생시키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그들은 나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수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슬픈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소망이 깨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단 메시아는 생명을 구원할 분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실 해방자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해방자로 봤어요. 그러니 그 소망이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없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아직도 있습니까? 잠은 자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소망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을 한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늙은이가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더니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 바랄 수 인간적으로는 전혀 호플레스, 전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내 새로운 맹세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건 피인데, 이 피로 너를 구원하는 맹세인데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내가 너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가 듣고 배웠고 알고 있으면서 이걸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다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죽은 소망을 다시 살리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죽었던 사랑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죽었고 소망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죽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심정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붙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성경 주석가들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름이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영자 무슨 길자 뭐 하면서 전부 그 많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일까? 성경에 있는 마리아일 터인데 일곱 귀신 들렸다가 회복이 된 마리아인지 일곱 귀신 잡혔던 자가 건강해졌어요. 그 마리아인지 아니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때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그 마리아인지 아니면 가늠한 창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큰 죄에서 혹은 역경 가운데서 주님의 특은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라도 가서 향유를 그 시신에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마리아는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두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도 소망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만은 오직 사랑만은 그를 움직였고 사랑이 살아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연애를 했을 것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연애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높이 솟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처참하게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당하시는 그 치욕, 조롱, 그리고 순환을 하나하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어 된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가 남보다 호기심이 많거나 믿음이 있거나 혹은 소망이 있어서라기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심이 생겼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다른 여인과 함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누군가 무덤의 돌을 옮겨줄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시체를 앉혀놓고 큰 돌로 바위덩어리로 그 돌을 막는 거예요. 이 돌을 여인의 힘으로는 굴려서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간 것,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이 말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인지 어떤 마리아인지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주님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는 그 무덤을 찾아가서 만난 그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천사 둘을 발견하게 돼요. 놀란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이여 왜 우느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그래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고 계셨지만은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기셨거든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시체를 옮기리이다,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아직도 주님의 죽은 시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 시체를 옮겨가겠습니다. 3일 동안이나 울고 보니 눈물은 말랐고 남아있는 마음은 텅 빈 상태로 분별력을 잃을 상태였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도 할 수 없는 시체 처리를 이 마리아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외에는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옛 속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연애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서 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문둥이에 썩어가는 발가락을 입으로 핥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놀래서 라보니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라는 말은 선생님이요. 마리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양이 목자로서 양이 양을 부를 때에 목자의 부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믿음이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버려진 소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두터운 현실의 벽에 우리들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가냘프게 남아 있었던 믿음, 조그만 신락 같은 소망도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심이나 하고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죽었던 믿음과 소망을 다시 살리는 복된 부활의 체험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니까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내가 흘리는 피, 찢어진 살, 그것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십자가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주님이시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한,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감사해서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잃어버리고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를 사랑해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아는 나는 주님을 나도 마리아처럼 사랑합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던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살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이런 것들은 쉽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의 줄에 매어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고 그에게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교회 형편에 적용을 시키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대각성운동이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한 주일에 어떤 교회는 300명씩 막 와 등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대각성운동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니 조나탄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청교도 신학자요 뿐만 아니라 경건운동의 지도자인 이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조나탄 에드워드가 누군가? 그분은 1703년에 미국 저 동북부 지역의 커넥티컷 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 따님. 그래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과 아주 특별히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13살 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던 아주 총명한 수재였습니다. 12살 때에 부흥성가 작사를 했고 무엇보다 거미에 대한 논문까지 썼다고 그래요. 13살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 유명한 예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17살 때 최우수 학생으로 예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지금과 달라서 그때는 신학부가 대학 학부에 있었어요. 처음 대학에 신학부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대학원이죠.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일대학 학부로 다시 들어갔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예일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17살 때 논문을 썼습니다. 19살 때 논문을 썼어요. 자기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침서, 결의문 70가지를 만들어서 나는 마음과 생활을 이렇게 이 규칙에 의해서 통제를 받겠다 하면서 전 세계에 펼쳐놓았습니다.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예일대학을 설립한 사람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외조부의 목사의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분 교회 가서 부목사로 시작을 해서 26살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노스햄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1750년 그의 나이 47살에 그 교회에 부임한 지 24년 만에 다시 말해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대학자요 대목회자이신 에드워드 조나탄 목사님이 24년 만에 그 교회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했어요.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왜 추방을 당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요즘 미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의 강의가 굉장한 몇 주간을 계속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때에 47살 때에 24년간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교회의 중직에 있으면서 재벌가 돈이 많은 사람의 아들들이 외설책, 요즘 말하면 포르노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읽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꾸중을 했습니다. 엄하게 꾸중을 했어요. 그 꾸중을 한 결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 그 젊은 아이들 그런 책을 좀 받기도 서니 이해도 못하시고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귀에까지 자꾸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내가 목사로 일을 해야 되는 동력이 되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목적일 텐데 내 설교를 듣지 않고 나를 비난이나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어느 날인가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사임을 하신다든가 물러가신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런 일은 생각도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교인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뭘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다면 난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 총회를 모여가지고 교인들에게 투표용지를 주고 투표를 시켰어요. 230대 23으로 불행하게도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임 결의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이분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이튿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마침내 그 위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마사추세츠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목사는 부름받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여기는 내가 왔으니 난 죽을 때까지 내 자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부른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왜 우리 헌법에 목사 청빙에 대한 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목사 해임시키는 일은 헌법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이런 헌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건 미국에도 없어요. 스코틀랜드에도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목사 해임시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를 어떻게 해임시키나? 목사는 최고의 인간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끝나면 무조건 보따리 싸고 가는 것이 목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에게 그런 일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어로 목사를 레버런드라고 그래요. 레버런드라는 말은 존경받을 만한 분. 심지어는 미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급한 일이 있어 목사님이 길 한가운데 차를 정차시키고 크러지라고 하는 딱지 하나 붙여놓고 나가면 경찰이 그 차 끌어가질 않아요. 그건 목사님이 급해서 그랬구나 하고 봐주는 거예요. 비행기 값도 50% 해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목사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지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사회까지 다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목사는 레버런드, 존경받는 분이에요. 법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법이 없어도 내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목적이 교인들의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고 교인들이 귀를 막고 나는 그분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예요. 그래서 해임하는 절차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757년에 그의 나이 54세 때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청빙을 받아요. 지금은 총장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학장에 학부만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청빙을 받았는데 이분이 부임도 하기 전에 천연두로 세상에서 병을 앓다가 별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사인을 죽은 원인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칼빈주의자요. 청교도 신학자인 이 경건의 모범을 보이신 이분이 왜 죽었을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일대학에는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의 연구소가 있어요. 많은 신학 박사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분이 조나탄 에드워드에 대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는 2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의 경건 생활을 흠모하고 그의 그 아름다운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지금도 귀감삼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설교를 여기 앉아계신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목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시 말해서 공의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설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어요. 책망할 수밖에 없지요. 꾸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목사로서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제 목적 달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일에 내가 헌신을 못한다면 나는 떠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탄 목사님은 이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술렁일 이유가 없다.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없으니 나는 떠난다. 그것이 그분이 행한 일입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 경건주의, 특별히 퓨리탄, 오늘날로 말하면 청교도 신앙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아름다운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모범으로 삼고 귀감 삼아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기에 사랑을 주님 앞에 받은 우리로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었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는, 죽었던 교회가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말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지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고 친히 행하신 것을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가톨릭에는 일곱 가지가 있지만은 결혼 혹은 임종도율에 이런 것도 다 성례전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성찬식과 세례식 두 가지만을 친히 몸으로 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달리 세례는 once, 한 번 하면 돼요. 일생 동안 한 번. 그러나 성찬은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행하는 의식이에요.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의미가 뭐냐?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나를.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떼어진 떡으로 부서진 몸을 기억하고 그리고 붉은 포도주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육체의 죽음은 몸과 영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해요. 영이 떠나면 죽은 자라고 그러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육적 죽음이든 영적 죽음이든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를 견책하시고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치게 하는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그 제물을 바칠 때 가죽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단 말이에요. 옷으로 입혀줬어요. 그 말은 짐승이 너 대신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 없이 성찬을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언약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피 흘린 이것으로 너를 구원했다. 이것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이 맹세를 우리가 오늘 잔을 들어 마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요성은 뭔가? 과거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현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대속의 죽음을 상기시킨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영어로 Holy Communion Service라고 해요. Communion, 연합한다 그 말이죠.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 나도 예수님과 연합했다. 위선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가증되게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위선을 부리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항상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라는 이 말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믿으라, 보아라, 오라, 들으라, 배우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 보라, 그리고 배워라.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은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찬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중요성이 뭔가? 이 성찬은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렵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누가 초청을 받아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초청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텐데 이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전조입니다. 전조. 이 성찬을 참여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믿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소망을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이 떡을 이 잔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어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체험을 각각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잔을 가지시고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을 때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이 떡 위에 손을 얹고 비옵나니 주님이 떡에 임재하시어서 이 떡을 받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체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받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옆에 분에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먼저 받으신 분은 떡을 손에 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결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다 이 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 입교를 못하신 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내 살이니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다 받으신 줄 알고 받으신 떡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이 이 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에 동참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악한 더러운 죄악의 피는 사라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은 말로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분은 앞에 잔을 놓으신 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결심의 기도, 무엇보다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나를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잔치에 불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다 이것을 너희가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